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큰 착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맞는 이야기인데 뭐 그걸 착각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그럴 거다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 살펴보면 그게 우리의 착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진리, 참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경우에 참일 때 참인 거예요. 100가지 경우가 있는데 99가지가 참이고 딱한 가지가 거짓이면 그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제가 왜 이걸 착각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한 이러한 명제들은 다 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저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을 수도 없이 봤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우울증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다 성공합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엄청 공부 잘했는데 지금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자책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더 삶이 윤택하고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상의 확률 게임에 놀아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하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절대적 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명제에 갇혀 있으니까 돈으로 자꾸 행복을 측정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자꾸 행복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도 그래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 다 공부 잘합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다 이런 공부 잘했습니까? 물론 몇몇 분들은 몇몇 아이들은 잘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성공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는 명제에 갇혀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까지 어떻게든 닦달해서 공부로 성공시켜 보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성공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공부 잘하게 해서 성공하게 하는 방법보다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생각을 우리는 왜 못하는 걸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그 말씀에 적용해서 요즘 사회를 돌아가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면 절실히 제가 깨닫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실 돈이 우리 불행을 정하고 공부가 우리의 성공 실패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고 못 버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는 여러분 돈안 벌고 싶어서 못 버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돈 벌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다돈 벌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남들과 피 터지게 경쟁해서 돈을 번다는 건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누가 여러분 공부를 못하고 싶나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고 싶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준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태어난 머리가 그런데 어떻게 자라겠냐고, 여러분. 거기에 머리만 좋다고 끝나나요, 여러분? 또 공부 잘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다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경쟁 속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성공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이 태도라는 건 우리가 가진 이 태도라는 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태도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고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무한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저 나를 바꿔가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쉬운 게 나의 태도를 좋게 만들고 나의 태도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불행을 위한 삶의 성공 실패를 위한 쉬운 방법을 놔두고 삶에 대한 너무 어려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 모두가 다 스트레스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는요, 여호수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셉의 태도가 참 좋아요, 요셉. 그리고 태도가 정말 좋은 대표적 인물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그에게 주어진 조건, 삶의 여건, 그가 가진 재능, 그렇게 특출 나거나 좋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안 좋았으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선발하고자 할 때 다윗은 그조차도 끼워주지 않아요. 배제됩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기에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버지조차도 그를 제껴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보면 정말 다윗은요, 이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 우리 자녀들 새학년에 올라가고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새학년에 올라가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 성장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라고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왜 세상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하라고 여러분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법,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새학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시면 예배 후에 오늘 이 설교가 영상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학기를 시작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대단하게 뭘 성취하고 뭘 이루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이 태도만 바뀌어도 내 삶이 행복하게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한 이번 주, 다음 주, 두 기간 동안 이 좋은 다윗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삶을 대하는 다윗의 좋은 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많이 부족하고 여러 조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삶의 태도를 잘 점검하고 교정하여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성장하는 미래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달랐던 다윗에게 있었던 두드러진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요, 다윗에게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에 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다윗의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은 다 식사 자리에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다윗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그 양을 지켜봤자 다윗에게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 다윗이 양을, 그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지켜봤자 장남인 형이 반 가져가고 그 다음 형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막내인 다윗에게는 별로 돌아올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양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그렇게 적은 그 양을 성실히 지켜요. 그런데 그 양을 또 어떻게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럼 다윗이 누구의 양을 지켜요, 여러분? 아버지의 양. 내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한테 돌아올 몫의 양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아니, 내 것도 아닐 건데, 나에게 돌아올 것도 아닌데, 굳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덤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도망가야죠. 내 양도 아닌데 굳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성실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참 멋지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꿀알바라는 게 있어요. 꿀알바. 여러분 꿀알바가 뭔지 아세요? 꿀 빠는 알바.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시급은 잘 주는 알바를 여러분 꿀알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카페나 편의점, PC방, 뭐 식당 뭐 여러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게에 일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손님이 없어요. 일단 손님이 없어야 돼요. 손님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꿀알바는 일단 손님이 많이 없는 가게여야 하는 거예요. 알바는요, 손님이 많고 적은 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내 알바예요? 그래서 알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바인 거죠, 여러분. 아니, 손님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알바가, 내 알바가 아니에요. 시간만 때우면 시급을 받는 게 알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꿀 알바는요, 주인이 망하건 말건 일단 손님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태도로 일을 합니다. 성실과 거리가 멀죠.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보면, 미국에는요, 참 도넛 가게가 많아요. 한인들도 도넛 가게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도넛 가게의 일이 참 고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도넛 가게 하는 주인들은요 새벽 막 12시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도넛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 내내 도넛을 만들고 장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낮에는 알바를 써서 그 만든 도넛을 판매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던 곳이 신학교가 있는 곳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학생 사모님들이 이 도넛 가게에서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니까 드문드문 총기 강도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도넛 가게도 현금이 꽤 많은 곳이니까 총기 강도가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총기 강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인은 몰라도 일당 받는 알바는 계산통에 있는 돈 다 주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미국의 알바들은, 미국에서 일하는 분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금방 오신 사모님들은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 돈도 아닌데 어떻게든 그 돈을 지키고 겁도 없이 총기 강도한테 저항하고 오히려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그런 겁 없는 사모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나중에 CCTV로 미국 주인이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요, 이 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할 정도 색다른 거죠. 아니, 자기 돈을, 자기 가게를, 남이 목숨 바쳐 지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급을 엄청 올려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요, 가게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도 하고, 어떤 주인은 그 잘 되는 도넛 가게를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사모님 보고 인수하라고. 자기가 거저주겠다고. 한 걸 전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이 목회자 사모만 아니었어도 그거 인수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요즘 일자리를 찾는 많은 분들은 갈 회사가 없다 그래요. 하지만 요즘 사장님들을 만나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뽑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왜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많죠. 그러나 이런 다윗의 태도로 일하는 사람, 이런 성실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실함만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이 성실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무장되어 있다면, 그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좋은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저는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미래에 그 미래가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요셉은 노예 출신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한결같은 그 성실한 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했기에, 성실했기에 총리까지 오른 입지정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태도, 이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요셉의 태도, 다윗의 태도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보다도 이 태도를 먼저 가르쳐줘야 된다고 봐요. 이 태도만 있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공부 좀 안 해도, 좋은 학교도 안 들어가도 그런 아이들은요,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기쁘게 일하고 잘 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또 이런 건 있어요. 문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보통 성실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성실하지도 못하다는 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안 하는 아이들이 다른 일에 성실하겠습니까?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런 문제가. 그러니 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하라 닥달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고민인 거죠, 그죠? 여하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성실한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그 태도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합시다. 특별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남의 일,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에도 성실합시다, 여러분. 그 태도가 우리 삶을 바꿔나갈 것이고,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 달라지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고 귀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겸손한 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겸손한 태도.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성 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영성이 깊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뭐 대단한 기도를 하고 찬양도 많이 알고 부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 영성 깊은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영성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영성이 깊다는 건 그 말 그대로요, 나를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깊은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를 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나를 영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영성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 깊은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 내 주장, 내 욕심, 내 계획, 내 뜻,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성이 얕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전달돼도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려고 역사를 해도 그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서 비행기 타기가 겁이 나는데, 이런 비행기는요, 기장, 부기장 둘이 운행을 합니다. 긴 비행시간 한 사람이 조정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또 해야 되니까요. 비행기라는 건요, 기장, 부기장 두 사람이 같이 운행을 하는데요. 기장, 부기장이 번갈아 가면서 조종대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비행 조종사지만 기장하고 부기장은요, 레벨이 다르다고 그래요. 부기장이, 여러분, 기장까지 오르려면요, 거의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장하고 부기장은요, 실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 그 권위에서도 엄청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아이러니하게 비행기 사고는요, 부기장이 조종관을 잡을 때보다 기장이 잡을 때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통계가 나왔대요. 물론 주로 기장이 조종관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장이 훨씬 더 실력면이나 경험면이나 여러 면에서 뛰어난데 왜 기장이 조종관을 잡을 때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날까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요,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부기장이요, 주조종관을 이렇게 잡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장이 옆에 있다가 바로 소리치면서 알려준대요. 너 똑바로 안 해?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제대로 안 할래? 막 소리치면서 금방 문제를 알려주니까 바로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장도 사람이니까, 기장도 여러분, 뭐, 조정을 하다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장이 조종관을 잡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부기장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기장이라는 권위가 있으니까 부기장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이 나보다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설마 실수를 하셨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저주저 말을 못하게 되고, 결국 바로 고칠 시간을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장은 또 어때요? 부기장이 말하면 빨리 내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야 되는데, 명색이 기장이라고 후배 앞에서 자존심은 있지,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시간을 끌다가 그 오만함이 사고를 키운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왕이 되어서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었어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는 사건을 다윗이 벌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합니다. 야단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절대 권력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소리에 자존심이 상하죠. 화나죠. 그 소리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왕에게 무시한다고 별 타격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바꿉니다. 달라져요.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태도가, 그 겸손한 태도가 이 다윗을 더 멋진 왕으로, 성공한 왕으로 그를 세워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겸손함의 태도만 있어도 그 인생은 충분히 성장해가고 그 성장으로 인해 결국 성공하게 된다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인간, 잘되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생부터 문제가 있고 살면서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겪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그때 너 잘못했다 하는 그 소리, 너 바꿔야 된다 하는 그 소리, 너 달라져야만 한다 하는 그 변화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해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소리를 듣는 겸손한 힘이 있는 사람이 뭔가 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애들에게 그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야단 맞기 싫어하고, 싫은 소리는 죽어도 안 들으려 하고, 조그만 야단 만지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오히려 오냐오냐 잘했다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공부 잘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회사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사회가 만만합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상사로부터 야단도 맞고 질책도 듣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못 버티고 나와버리고, 그래 인생 꼬이고,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했는데 엉켜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정당하지 않은 야단이나 질책은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다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삽니까, 여러분? 때로는 야단도 맞고 여러분 문제도 지적당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상처만 받지 말고, 약간의 상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해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소리를 상처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나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간다면 그 태도가 저와 우리 모두를 더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케 할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요, 그저 잘난 척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비워진 나에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꾸고, 하나님 변화해야 된다면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듣고 인정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겸손의 태도가 잘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삶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성공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가 관심 갖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까지 우리는 성실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태도만 있어도 우리는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좋게 변화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오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